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목사님의 모든 교인들이 영적 성숙도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듣자 웃으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영적 헌신도와 성숙도가 각기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금방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한 갓 태어난 어린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날로 성숙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들은 성숙하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실제로 섬기면서 실제로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나누면서 지금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교회를 영적 헌신도에 따라서 점검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감당하는 다른 다섯 그룹의 사람들, 즉 다섯 개의 다른 목표 그룹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표 그룹들을 헌신 정도와 목적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림으로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헌신의 서클들이라고 부르고 영적 헌신 정도를 다섯 개의 동심원들로 나타냅니다. 이것들을 보십시오. 이 원들은 여러분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에 부합되는 다섯 단계의 헌신 정도를 나타냅니다. 핵심에서는 사역을 하지요. 헌신된 교인들에게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등록 교인들과는 교제를 하고 회중들과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다섯 개의 원을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름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원들은 다섯 가지의 특징 있는 영적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이 원들을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심원은 여러분 교회의 핵심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지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즉 성가대에 서거나 반주를 하면서 주일학교 혹은 성경 공부반을 가르치거나 또는 소그룹을 인도합니다. 교회의 집사나 장로들이 이에 속하지요. 이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핵심 교인들은 교회 일에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그룹에 속합니다. 다음 그룹, 다음에 있는 원이 조금 더 큰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중심에 있는 원보다 이 원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그룹을 헌신교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 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헌신교인이라고 부르죠. 세들백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습관을 양성하도록 이들에게 권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들은 영적 성숙에 이른 법이라는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시간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1조와 헌금으로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소그룹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헌신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그룹은 조금 더 큰 원이며 등록 교인이라고 부르지요. 이들은 교회의 실제 인원으로서 교회 가족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인이면서 성장하지도 않고 사역에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등록교인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미성숙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그룹은 원이 조금 더 큰데 그 이유는 더 큰 그룹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배에는 참석하지요. 헌신 정도가 아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헌신적인 핵심 교인이지요. 어떤 이는 헌신 교인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록 교인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에서 우리는 이들을 회중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큰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배에만 참석합니다. 가장 큰 원은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나타냅니다. 운전하거나 걸어서 여러분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인근 마을이나 동네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지역사회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를 위한 전략은 바깥 원에서부터 안쪽 원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여러분은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회중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회중은 헌신 정도가 다양하지만 매주 예배에 참석하며 적어도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면 그 사람들은 회중에서 등록 교인이라고 불리는 다음 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교회의 실제 회원이 되죠. 이들은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기로 작정한 단계로 옮깁니다. 그 후에 우리의 목적은 등록 교인이 헌신 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신 교인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단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는데 그치질 않고 그들에게 영적 성장에 필요한 습관들이 생기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습관들이 그들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돕기를 원하지요.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의 전략은 이 다섯 단계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깥 원에서 안쪽 원으로 옮기며 그런 다음에는 다시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즉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후에 회중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는 등록교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교인이 헌신교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영적 성숙을 위한 습관을 형성을 하며 영적 성숙의 길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헌신자는 교회의 중심인 핵심 일꾼이 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교회 내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 사역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교회의 핵심 일꾼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을 다시 지역사회로 파송해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 반복, 반복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해보면 주님은 항상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작하셨지만 그들이 그곳에 머물도록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헌신 수준에 맞추어서 시작을 하셨고 그들의 헌신도가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깊은 헌신 단계로 그 사람들을 서서히 인도하셨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교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헌신의 다섯 단계를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섯 개의 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아마 마음속에 각 범주에 속하는 실제 인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과 헌신의 다섯 가지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교회가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아홉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새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개척 사역이고 무에서 아주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면 한 가지 목적 위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 목적 위에 세우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래전 새들백 교회를 시작했을 때 첫 해에 저의 전체 목표는 먼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내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지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 집회의 성격을 가진 예배를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예배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개척 첫 해에 오직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전도 성격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과 지역 사회로부터 나와서 회중이 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회중들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다음에는 단지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만 하던 회중들을 교회 등록교인이 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가 등록교인이 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지요. 3년째에는 저는 열심을 더 내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헌신하도록 촉구했고 영적 삶에 더 깊이 헌신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도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등록교인에서 헌신교인으로 성장하길 원했지요. 저는 주님에 관한 좀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에는 헌신 교인들을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핵심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개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느리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 교회의 경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원들 사이를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가지 목적만 추가하십시오. 일단 다섯 가지 목적들이 모두 진행 중이면 그때 여러분은 다섯 가지를 실행하는 균형이 잡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새로 시작할 경우에 처음에 이 모두를 강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략으로서 이 헌신의 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새 교회를 개척하신다면 처음부터 교회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성장시키지 말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세미나나 책 등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지요. 우리들은 종종 핵심 그룹으로 시작을 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고 제자 훈련으로 무장시킨 후에 내보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을이나 도시를 정복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입니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수록 전도면에서 효과가 적습니다. 전도에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초신자들이고 그들은 가장 열정적이고 불신자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며칠 전까지도 불신자였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어떤 집단인지 파악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계획된 예배, 즉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에 그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들은 계속되는 강의를 통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인이 되게 하고 또 등록 교인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헌신 교인이 되게 하며 그런 다음에 핵심 교인이 되게 합니다. 핵심에서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시작합니다. 몇 분에 걸쳐서 설명했지만 실행에 옮길 때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래 지속될 것을 세우려면 역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버섯을 만드실 때는 약 6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큰 거목을 만드실 때는 40년, 50년, 때로는 60년이 걸립니다. 버섯과 같은 교회, 아니면 거목과 같은 교회,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굳건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세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헌신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목적 중심으로 움직이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모든 교회 분야에 반영되도록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섯 가지의 목적 또는 여러분 교회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다섯 가지 목적은 예배와 전도와 교제,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세들백 교회는 다섯 가지 다른 헌신 정도에 부합되는 각각의 목적에 초점을 둔 주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도를 예로 들면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전도를 하고 브릿지 행사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기 때문에 다리 행사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그 위로 건너가실 수 있도록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에 다리를 놓길 원합니다. 한 예로 우리는 다리 행사의 하나로 최근에 온 지역사회 사람들을 파티에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게임과 음식을 준비를 해서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음악회나 또 특별 행사, 또 특별 강연회를 가지기도 했지요. 물론 부활절은 언제나 예배에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큰 초청 집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군중을 위한 특별 예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주말 전도 집회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 교인들이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것인데요. 모든 예배 순서, 즉 찬양과 기도와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 또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도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말, 즉 토요일과 주일 예배는 회중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교인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그것은 소그룹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소그룹의 일원이 되어야 진정 교회 가족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게 되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교인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소그룹 활동이고 거기서 교인들은 1대1로 마음이 통하는 교제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헌신 교인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특별 예배가 있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죠. 이것은 실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즉 영적 성숙을 갈망하는 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중 수요일 밤 예배에 불신자들을 데리고 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인들을 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핵심 일꾼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지도자 훈련이고 교회 내 사역에 참여하거나 또 교회 지도자이거나 예수님을 어떤 형태든 간에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지도자 훈련을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또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소그룹 지도자들 또 주일학교 교사, 찬양 인도자들 등등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지도자 훈련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프로그램들은 변하고 4년 내지 5년 또는 10년 동안 잘 되어오던 프로그램도 바꿔야 하고 새 프로그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교회가 변하고 성장하면 새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자주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은 각 목적에 맞는 클래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제를 가르치는 반, 또 예배를 가르치는 반, 영적 성숙을 가르치는 반, 사역하는 법을 가르치는 반,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반을 만드십시오. 세들백 교회에서는 1년의 공부반들을 가르치고 모든 교인들이 거쳐가도록 권장을 하지요. 이들을 세들백 기본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반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새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반은 교회 교인이 되는 법이라고도 불리우며 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교회 가족으로 교제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 반은 영적 성숙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불리우며 이전 두 공부반을 거친 사람들이 택합니다. 이 반을 마친 후에는 여러분의 사역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반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교회에서 사역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반을 마친 후에는 믿음을 나누는 법 또는 세상에서 평생 사역을 발견한 법이라고 불리는 공부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공부반들을 설명할 때 소위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야구 게임을 아주 많이 하죠. 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야구란 공을 배트로 친 후에 몇 개의 베이스를 달려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과 비슷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야구 게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공부반들을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1루에서 시작을 해서 2루와 또 3루 그리고 홈으로 모든 베이스를 다 거쳐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른 도표나 그림을 사용할 수 있죠. 브라질의 어떤 목적 중심의 교회는 강의 시간에 성장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침내 골에 공을 차넣을 때까지 축구장을 달려내려갑니다. 또한 러시아의 어떤 교회는 성장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닥다리를 사용하고 영적 성숙에 이를 때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서는 야구의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삶을 헌신을 하고 세례를 받고 또 교인이 됐으면 1루에 나갔다고 말합니다. 인류에서는 첫 번째 클래스, 100 클래스 또는 101 클래스라고 불리는 공부반을 제공을 하고요.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 단계를 마친 후에는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이루 클래스라고 불리는 두 번째 공부반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성숙의 발견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에게 영적 성장을 돕는 습관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과정이 끝나면 301 클래스 또는 자신의 사역 발견이라는 세 번째 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반에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 능력을 발견하는 법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법을 배우죠. 그 과정이 끝나면 네 번째 단계인 사루 클래스, 401 클래스로 갈 수 있고 믿음을 나누는 법의 발견 또는 자신의 평생 사역 발견을 배웁니다. 저는 교회에서 클래스를 위한 자료들을 개발을 해서 교인들이 한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 계속 이동하도록 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 가운데서 교인들이 전도에서 예배로 또 제자 훈련, 사역, 다시 전도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인도하십시오. 목적 중심으로 움직이고 교회의 목적이 모든 교회 사역에 반영되도록 하는 네 번째 방법은 목적에 맞춰서 소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시작을 할 때 각 그룹에서 이 다섯 가지 목적을 다 강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룹의 목적은 단순히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각 소그룹은 예배를 드리고 사역 계획을 세우고 또 함께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각 소그룹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소그룹에 데리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각 소그룹을 하여금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목적과 교회의 다섯 가지 존재 이유를 달성하도록 도울 때 교회도 동시에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목적 중심의 교회가 되는 다섯 번째 방법은 목적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을 조사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예배에 아주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에 아주 헌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을 돕는 사역에 헌신합니다.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향이 다르고 열정이 다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한 교회로 모으셔서 각각 다른 목적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게 합니다. 다섯 가지의 모든 목적들이 강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모으시지요.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팀별로 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도팀을 만드세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돕는 팀을 만드십시오.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교제를 돕는 친교팀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하는 예배가 되도록 돕는 찬양팀을 만드십시오. 제가 아주 처음부터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마을에 가서 몇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고 그들이 신자가 돼서 이제 소그룹의 8 내지 10명이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교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각 사람이 어떤 목적에 가장 열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느끼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고 그들의 필요가 교회 가족을 통해서 충족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첫 단계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또는 미국에서라면 일루베이스 지도자가 되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교인반을 가르치는데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교인이 된 후에는 교인들의 필요가 충족됐는지, 그들을 신방했는지,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에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또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데 마음과 열정을 진정으로 쏟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두 번째 단계의 지도자, 이루 지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일은 영적 성숙에 이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저를 도와서 모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돕는 특별 행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저를 도와서 암송할 성경 구절들을 찾고 매주같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지도자, 이루 지도자는 첫 번째 단계 지도자가 교제의 목적에 책임을 감당하듯이 제자 훈련의 목적에 책임을 감당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임무와 사역 또는 봉사할 분야를 찾도록 돕는데 열정을 쏟을 사람을 발견해서 그에게 세 번째 단계 혹은 삼루 지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일은 저를 도와서 자신의 사역 발견 방법이라는 클래스를 계획합니다. 우리는 영적 은사와 그들의 마음과 열정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경험을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심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저를 도와서 모든 사람이 교회 봉사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지요. 그것이 삼루 혹은 세 번째 단계의 지도자의 주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네 번째 단계 혹은 사루 지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일은 저를 도와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눌 간증을 개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예배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에게 예배 지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전달이 돼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예배를 계획하는데 저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열정이 다른 다섯 사람을 발견하고 각 사람은 다섯 가지의 목적을 따라서 한 분야의 권위자, 후원자 또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단지 10명밖에 안 된다면 이미 그 중에 다섯 사람은 지도자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각 목적 그룹에 사람들을 더 추가해서 돕도록 할 것입니다. 교회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팀으로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균형이 유지되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이 균형이 잡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교회 전체가 이 다섯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다섯 가지 목적 중에 하나에 전념하고 다섯 가지 목적 중에 하나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팀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이지요. 이 다섯 가지 목적들은 지역사회 전도 회중과 함께 예배하고 등록교인들의 교제와 헌신교인들의 제자 훈련과 그리고 핵심자들과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균형이 잡혀서 건강하게 되고 건강은 곧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목적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여섯 번째 방법은 목적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목사님이시고 설교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자신에게 내가 다섯 가지 목적에 똑같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1년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즉 자신의 사역을 발견하는 법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성숙, 즉 영적 성숙에 이르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지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과 신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교제에 대해서 즉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집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알질 못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길 원하시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처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인간관계와 우정을 서로 형성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믿음을 나누는 법, 즉 교인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또한 복음을 나누고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구원의 계획을 듣게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목적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곱 번째 방법은 교회의 재정을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에 돈을 다 쓰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에 돈을 다 쓰지 마십시오. 한 가지 목적에만 돈을 다 쓰지 말고 교회가 균형이 잡히고 건강하도록 헌금을 통해 들어온 돈을 균형 있게 그렇게 분배하십시오. 모든 것, 모든 재정,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다섯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교회의 그 목적이 아니라면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목적에 따라서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시면 매달 어느 특정한 목적을 강조하라는 것인데요. 한 달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 달은 사역을 강조하면서 교인 모두가 왜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지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기존 교회 사역이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데 참여하도록 합니다. 교제를 강조하는 달에는 필요가 충족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에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목적이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 가지 목적을 2개월씩 집중적으로 강조해도 다른 일들을 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사용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균형을 잃고 있는가, 영적 성장은 강조하고 전도는 게을리하는 등의 한 가지 목적에만 강조하지는 않는가, 전도에 집중하고 또 모든 교인들에 대한 사역은 게을리하지 않는가, 또한 모든 교인들에 대한 사역은 하면서 신령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의 균형과 건강 상태를 평가할 때 다섯 가지 목적을 사용하십시오. 끝으로 목적 중심의 교회의 네 가지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 일들의 중요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목적들이 제일 먼저 오죠. 이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쏟고 또 기도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들에 관심을 기울여야지요. 목적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목적만큼 중요하진 않지요.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은 클럽이나 단체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 번째 중요 사항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목적을 완수하도록 돕는 활동이나 또 행사나 연구나 공부반 등입니다.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변할 수도 있고 없어지고 새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중요 사항은 건물, 모이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종종 생각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꼭 필요하진 않지요. 제가 담임했던 교회는 15년간이나 집이나 공원, 그리고 사무실, 학교,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를 사용해 왔습니다. 사실 한 곳에서 계속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정하기까지 우리는 79개의 다른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교인의 수가 만여 명이 넘어선 후에야 우리는 처음 건물을 지었지요. 건물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항상 건물의 바른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돈이나 빌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해지고 자동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시와 읍과 마을에 목적 중심의 교회, 목적이 다스리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다섯 개의 동심 원과 이 다섯 가지의 목적을 하나씩 들어서 설명을 하고 사람들을 교회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끄는 방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교회를 창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창조물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목적 중심의 삶을 살고 목적 중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사역과 제자 훈련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